우리 한국의 아주 큰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서 또 가족을 찾아서 고향에 내려갔거나 또 다녀오신 줄로 압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그 멀고 지루한 길, 뻔히 그럴 줄 알면서도 명절이 되면 가족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만남의 기쁨이 있고, 또 나눔의 기쁨이 있고, 또 친교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먼 길을 마다않고 그렇게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만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희망을 보고 또 자식은 부모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둘 이상의 무리를 지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 당시에 인간이 너무나 죄악이 극도에 달해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한 번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동물들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경향을 가리켜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 정도의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유명한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오직 사회 속에서만 자신의 개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사람이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모여서 살고 있지만 그 집단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만이 자신의 개별성을 드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집단적이면서도 개별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지만, 모두가 다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얼굴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도 다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전에도 제가 얼핏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좁은 면적에 이 얼굴이 얼마나 면적이 좁습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위치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를 달아놔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철저하게 모두가 각각 다르게 생겼는지 참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그리고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진 개성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존재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구별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의 혹은 최초의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가정 안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이 성경절을 읽습니다. 개별성을 가진 인간이 최초의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아주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이렇게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그 단계, 가정과 또 교회와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제도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만들어졌지만 단 두 가지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만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진 때묻지 않은 제도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가정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 비록 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는 최초의 장소는 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종교인에게 물어봤더니 믿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군인에게 물어봤더니 평화라고 대답을 합니다. 젊은 연인에게 물어봤더니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이 다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뭔가 이 화가의 마음속에는 조금 모자라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그 무엇이 없을까 하고 고심하고 여러 달 동안 고민하면서 그 주제를 찾았습니다. 좀처럼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한 분은 호숫가를 거닐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절망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문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뛰어나옵니다. 아빠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아빠에게 달려 나오는 모습에 큰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또 아내가 저녁을 짓다 말고 그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아주 웃는 얼굴로 남편을 맞이하면서 외투를 받아주고 어서 오라고 아주 반갑게 남편을 맞이합니다. 이 화가는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변화무쌍한 장소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최악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천국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가족들이라면 그들이 모인 곳에서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이도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에서 혹시 불화가 발생하면, 분쟁이 시작되면 그 회복과 치유가 매우 어렵고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가정은 아무리 화목해도 한 가족의 죽음으로 화목은 깨어집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이며 신앙적인 가족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가족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건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그 인생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가정에도 불화와 근심이 뭐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그 가정에도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담이 아마 하와에게 당신 괜히 혼자 돌아다니다가 선악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이 아니냐고 아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법도 합니다. 게다가 집안에서 형제지간의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가정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종 하갈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은 후에 그 하갈과 본부인 사라 사이에 아주 심한 갈등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삭의 집에도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가정에도 또 불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그 야곱을 아주 편애해가지고 에서는 늘 불만이 많았고 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에서가 아주 죽이려고 이제 단단히 벼르고 그런 아주 복잡한 가정 내 갈등이 이삭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두 부인, 레아라고 하는 부인과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 이 얼마나 그 시기와 질투가 심한지 막 경쟁 삼아 아이를 낳아가면서 아주 참 치열한 그 질투의 전쟁이 그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또 그 여종까지 합쳐서 네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배다른 형제들 간의 갈등과 또 시비가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들의 그 헌신이 오늘날 이 세계에 가장 유능하고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 그 유명한 노벨상의 20% 30% 이상을 다 유대인들이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그러한 가족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도 안정되고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꽤 유명했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거의 200년 가까이 이전에 살던 그 미국 그 초창기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은 1700년대에 세워진 아주 역사가 깊은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아주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내 영적 각성과 부흥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아주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기가 막히게 어려운 연구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죽은 지 150년 후에 그 에드워드의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몇 명을 찾아내는가 하면은 873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전화로 혹은 문서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873명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인 평범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다 모든 후손들이 아주 건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하던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대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또 불신자와 결혼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고 가정에 많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 후손을 찾아봤더니 129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절도범으로 감방에 들어간 사람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53명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고도 꽤 건실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며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삶의 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건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정의 확대판입니다. 이 교회가 왜 가정의 확대판인지를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 집단은 가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집단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실제적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의미가 없어진 후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집단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이 땅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모든 국가나 민족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 집단은 가정이고 2차 집단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었는데 그 민족의 의미가 끝난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집단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여기 이제 최초의 이 땅에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주 거대한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큰 가정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가정, 그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가족간입니다. 각자의 것들을 다 팔아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보니까 가정입니다. 요즘 가정들은 잘 안 그럽니다만은 서로 욕심부린이라고 뭐 팔아서 나눠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 거 챙기기 바쁘죠. 그러나 원래 가정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칭찬과 찬양을 보냅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커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만드신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두 번째 집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가족처럼, 가정처럼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약간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절을 제가 조금 오늘날 이 교회 모양으로 고쳐봤습니다. 성경절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오늘날 교회 모습, 중앙교회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교회 모습들을 그려봤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어서 가끔 속상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며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약간의 이유만 있어도 교회 결석을 자주 하며 교회 처음 나오는 손님들과는 친교를 잘 하지 않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남의 얘기,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 초신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좀처럼 늘지 않더라. 중앙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 17장 전체에 이 비슷한 항목이 세번 나옵니다. 이 비슷한 구절이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장차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허약하고 좀처럼 성장되지 않는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적 91페이지에 보면 그들이 연합된 수고를 계속할 때 무슨 수고요? 연합된, 일치된, 하나된 수고를 계속할 때에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 앞서 길을 열 것이며 마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될 것이었다. 이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한 가족의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늘의 사자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가고 방문해서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연합을 유지하는 한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 있게 나갈 것이었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었다. 교회는 승리에 승리를 더하며 전진하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성취할 것이었다. 이 확대된 가정, 이 교회가 정말 가족처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연합된 노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먼저 앞서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가족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원리를 빌립보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많은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절과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정말 약으로 말하면 아주 고도의 약초를 가진 약초들을 농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낮게가 아닙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훌륭하게, 더 좋게, 남을 존중하고 높여줄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갖게 될 때 교회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된 교회는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에도 예절과 친절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이 되면 서로 간의 예의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족들이 각각 살면 가족관계가 유지가 건강하게 되질 않습니다. 가족간에도 예절을 지키고 서로 간의 모습이나 말이 친절해야 할 것이고 그 속에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을 때 아주 아름다운 가족관계,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피차 간에 서로 오랜 시간을 두고 친교를 나누고 서로 사귀어 왔지만 적절하게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날마다 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아무개는 인사를 잘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아무개는 말이 너무 거칠다, 함부로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주 들어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 특별히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서는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맞춰주려고 할 때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성격에 안 맞는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쌀쌀하다고 시험에 들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성격은 하루아침에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만 보지 말고 그 옆을 좀 살펴가면서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를 할 줄도 알고, 인사를 하면은 그냥 껐덕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얼굴을 마주해서 또 웃음을 나눌 수도 있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이 교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노력하면 전혀 다른 교회 모습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시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먼저 이러한 삶을 연습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 연습한 것을 실습하고, 연습하고 실습은 조금 다릅니다. 실습은 진짜 하는 것처럼 하는 거고 연습은 자꾸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집에서는 연습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실습을 해서 마침내 천국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하나로 이어진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가정 다리 지나서 조금 더 걸어가면 교회 다리고, 교회 다리 건너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이론이나 이상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현재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신앙입니다. 뭐 지식이 많이 있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교회의 확대판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고 교회는 가정에 확대된 것이고 천국은 교회가 확대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서로 다른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장소입니다. 하나의 가족으로서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교회가 여러 다른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의 삶을 만드는 장소라면, 천국은 여러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민족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어도 생육과 번성은 계속되었고 아마 이 지구에 적절한 인구가 찰 때까지 생육과 번성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이 지구를 적정하게 채우는 것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원래 창조 섭리였습니다.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생물학적인 본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본성을 가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런 선교적인 본성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빨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그 교훈을 잠깐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성인은 12세가 넘으면 이제 성인입니다.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 칠칠절은 이제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이 말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대 절기를 우리는 여기 나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왜 3대 절기라고 하면은 이 세 절기에는 모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3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모이기 전에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일의 마지막 날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 절기가 되면 각 처에 회당 다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집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다리를 거쳐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교훈입니다. 오늘날 이 영적 이스라엘은 가정에서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에서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아침에 집을 나왔다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 정신없이 아침에 그냥 뭐 이 사람 먼저 나오고 이 사람 둘째 나가고 뭐 이렇게 머리 감고 뭐 드라이하고 막 하고 문 잠그고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다 또 어디로 들어와요? 자기 집으로 집이라고 또 열쇠 열고 다 들어와요. 그리고 턱그덕 잠그고 자기 집이라 이것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사람은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주일이 끝나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옵니다. 하루가 끝나면 가정으로, 한 주일이 끝나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지구 역사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오기 전에, 지구 역사가 끝나기 전에 인생이 마치면 잠깐 대기 기다렸다가 지구 역사가 끝나는 날,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가정으로, 한 주일이 끝나면 안식일에 교회로, 그리고 역사가 끝나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나와서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교육 제도가 하도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인간다운 바른 교육을 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의 인간다운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공부하고 실용하고 재능하고 실용합니다. 바이올린도 해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스케이트도 타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류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또 대학 좋은 데 가야 되고 좋은 과 가야 되고 취직 잘해야 되고 좋은 남자 여자 얻어야 되고 정신없이 아주 지극히 동물적 본능만 가지고 삽니다. 어디에서 인간다운 건전한 신앙교육을, 인간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사회, 우리가 한 주일을 마감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양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천국 생활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천국을 가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법칙은 자기 희생입니다. 이타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정신을 개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자기 희생적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이면 바로 그것이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실제적인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천국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철저한 자기 희생과 이타적인, 다른 사람 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사시다가 잠시 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보장된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